오늘 시대의 소망 제8장,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6월절에 참여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절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왜 구원을 하시는가,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섭리와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민족,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라든가 또 이스라엘이 그 뭐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원리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사건도 그 단계 단계가 인간의 구속 사업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애굽 죄악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냈다는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원래의 이스라엘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고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자기들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류의 원래 고향은 에덴이죠. 에덴에서 이제 죄값에 팔려서 이 죄악 세상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는 대신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고 다시 세상에서 살다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역사는 인간의 구속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시하신 그 성막 제도는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원리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지키던 이 절기도 그런 구속의 역사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것인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봄에 지키는 절기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다른 말로 요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은 요제절이라고도 하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로 넘어가면은 가을에 지키던 절기 가운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명칭으로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유월절은 그 자기네 나라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지키죠. 밤에 탈출해 나왔으니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인간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인간의 구속을 상징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유월절과 사실 같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이면 이미 며칠이 시작된 겁니까? 15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절기를 계속합니다. 그 시작하는 것만 유월절 절기지 사실 이 전체 절기는 무교절 절기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속에 유월절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무교절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 발효시키는 그 누룩을 떡이나 빵에 절대로 넣지 않고 심지어는 평상시에는 좀 먹었습니다. 누룩을.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보이지도 않게 했어요. 다 깨끗하게 치우고 음식에도 넣지 않고 쓴나물과 이제 무교병 발효되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참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난.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누룩이 그것도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은 무죄한 상태 혹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죄한 상태와 고난은 서로 관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편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과 무덤에서 쉬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놨죠. 초실절은 이제 요제절이라고도 하는데 첫째 소항물, 첫 번째 농산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해서 이제 초실은 첫 번째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할 때 아마 그 아이들 요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 있죠? 아마 그런 흔들 요자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그곳은 1월 무교절 도중에 있습니다. 1월 14일, 15일, 16일. 1월 16일이 이제 요제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한 그 다음날 이제 요제절을 드리는데 이 요제절은 그 흔들어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 앞에 세 개, 유교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상당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칠칠절은 요제절로부터 다시 말해 초실절로부터 7주, 칠칠이 49가 지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칠이 49에서 이제 하루 이제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죠. 오순절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그때가 보리수확이 끝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은 이름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는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하늘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갑작스럽게 온 땅에 선포하고 능력으로 이 복음이 확산돼 나가는 그런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왜 하필이면 뭐 오순이냐 그런 이제 이론이 좀 있어요. 근데 왜 이 오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14일 날 출애굽해 가지고 십계명을 받은 것이 52일째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52일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오순절을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계산하는가 하면은 요제절로부터 계산하죠. 1월 초실절 1월 16일부터 이제 요제절 1월 16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4일 날 출발해서 52일이면 16일부터 계산하면 며칠입니까? 예? 네? 5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50일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봄절기가 지나고 가을절기는 몇 월달에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7월달에 시작이 됩니다. 7월 가을절기는 7월 가을절기는 7월 1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7월 1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타난 절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절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삭이 뭔가요? 매월 초하루를 월삭으로 지냈습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월 초하루가 됐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특별히 7월 달에 초하루를 나팔절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월 달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속죄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그 죄 때문에 진 밖에 나가서 죽는 날이고 죄를 사함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죄가 완전히 정결케 돼서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7월의 월삭인 7월 1일은 온 나라 전체에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이 10일 남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교회사와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 마지막 적용은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해석은 했지만 그 재림 자체가 사실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온 땅의 예언을 가지고 그 재림 운동을 한 것은 이 절기에 의하면은 나팔절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별로 일깨워지지 않았던 재림에 대한 관심,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관심이 이 윌리엄 밀러의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우리가 거기에 비유할 수 있고 드디어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죄를 용서하는 죄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서 문제 공부할 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 휘장에 밖에서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잡은 양의 피를 여기다 하다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 죄가 휘장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 휘장에 옮겨진 죄를 완전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자들은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나가서 이제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제 죄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대속죄일이 하루로 끝났습니다만은 하루 1844년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이후로 재림 때까지는 이것은 대속죄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에게는 7월 10일이 하루 만에 다 정리되는 날이고 이것을 현대의 이 구속사에 적용하면은 1844년 이후로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 안에서 대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에 진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 가서 놀고 있었을까요? 네? 싸우고 있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높으냐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속죄 제사가 종결되기 전에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즉시로 와서 죄를 빨리 씻어내야 됐습니다. 대속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죄를 안 씻어내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끝나면서 이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래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죄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통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대속죄일 중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1844년 이후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도로서 이 대속죄 기간 안에 살면서 죄악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즉시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죄를 도말한 상태로 깨끗하게 살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대속죄 기간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즉시로 정리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5일 후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나 대속죄일은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되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꺼번에 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각자 하지만 3대 절기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대 절기? 유월절 혹은 무교절을 해도 돼요.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은 3대 절기입니다. 왜 이것이 3대 절기라고요? 다 한 자리에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치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7개 절기가 매우 구속사적으로 중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절기 중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휴일이 있었어요. 공휴일이. 제7일 안식일 말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1월 15일은 공휴일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1월 21일 안식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3월 6일 공휴일이고 초막절이 시작하는 7월 15일 공휴일이고 끝나는 7월 22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절기에 관련된 안식일이 몇 개입니까? 다 몇 개예요? 7개지요? 요 7개의 절기 안식일은 무엇과 함께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안식일들입니다. 성경에 폐지됐다는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이 절기에 관한 안식일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대한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 유월절 행사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같습니다만은 12세 이상 된 남아들은 남자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다 3대 절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2번의 글자 하나를 좀 지우시죠. 율법의 아들, 그 식자는 지우셔도 됩니다. 남자는 12세 때 성년식을 하게 되죠. 율법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며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의 깊은 사상은 성전을 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매우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는 좀 인색하다가도 성전 짓는다 하면 얼마나 후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2차 건축 헌금 2차까지 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때는. 굉장히 성전에 대해서 후한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멀리 가서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은 다르죠. 중앙교인들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중앙교인들은 어디 다른 데 가셔도 꼭 이 중앙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어디 갈 때는 그냥 뭐 슥 빠져서 가시지 말고 목회실에 좀 연락하셔서 내가 이번 안식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용서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우리 본교회에 출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올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오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43편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우리가 한번 시를 읊어보고 지나갑시다. 시편 121편 우리가 뭐 잘 아는 아주 자주 보는 성경절 이게 다 지금 어디를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요? 성전을 향해서 갈대에 이스라엘이 부르던 찬미들입니다. 시편 120부터 143까지 121편을 제가 1절을 하면은 여러분이 2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서 한번 잘 맞춰서 읽어보십시다. 아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감동이 있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찾길이 좀 멀고 그러면은 이 시편 120편부터 143편을 읽으시면서 오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깨달았는데 아주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시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막 졸고 뭐 이렇게 아 이게 교회가 너무 멀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시면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요거 120편부터 143편만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타고 안식일에 교회 올 때 좀 들으시도록 나눠주면 좋겠죠? 아 좋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해보십시다. 뭐 좋은 거 한번 다 해보십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하셨는데 유월절에 참여하면 그냥 유월절만 딱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부터 뭐 끝날 때까지요? 무교절 끝날 때까지입니다. 무교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7일 가까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와서 늘 그 똑같은 모양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행렬을 만들어서 이동할 때에는 그 여행의 즐거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편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그 의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타성해졌고 세속화되어 있었고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제도, 절차 하나하나는 다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사업을 상징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그 예식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소년 예수께서 예식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 어린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그 예식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적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차 자신이 당해야 될 일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오셔서 매우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뜰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그 성전에 모든 의식들의 깊은 의미, 자기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남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렬에 가담하지 않고 여기 남아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걸 지금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교훈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아주 대단한 랍비들과 성전에서 어떻게 이제 성경에 대하여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랍비들이 이 유대 선생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심히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편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것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랍비들이 이 어린 아이의 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의식이 들 때는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지 지금 살펴보는 중이다. 그렇게 또 위로도 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랍비들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서 이 어린 예수를 통해서 그 랍비들의 마음에 감동적인 말을 하셨는데 결국은 랍비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랍비들이 이 아이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그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주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 어린 예수가 랍비들에게 아유 어른들이 되셔가지고 이 정도도 모르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진 진리를 제시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를 드러내야지 교만한 채찍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것은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르침의 모범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문이 열릴 듯 하다가 그 자신의 위신과 어떤 개인적 이익 때문에 즉시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 닿을 때 충동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입게 될 육신적 손해 때문에 즉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일조에 대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십일조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십일조를 해결해야 되겠다. 감동이 와요. 그러나 실천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육신적 욕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닫아가지고 다시 빛이 더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문이 열려지면 즉시로 말씀을 수용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기하는 것은 거절 이상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같은 반응이 같은 자극이 갈 때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이 가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은 점점 더 굳게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일이 생기면 연기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행렬에서 어떻게 하루 종일 몰랐을까? 아무리 무심해도. 근데 이 행렬 방식이, 그 당시의 행렬 방식이 남자들이 먼저 앞에 쭉 가고, 그 여자들이 이제 뒤에 가면서 서로 이제 그 삶에 얽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행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그 앞에 가면서 뒤에 그 마리아 옆에 있겠지. 또 마리아는 아마 그 앞에 남자니까 또 같이 가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저녁에 이제 다 합류해서 자리를 펼 때까지 며칠씩 걸어가니까요. 그 먼 거리는. 아마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수선한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꽤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순간에는 마음의 어떤 감동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가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뭐 차 끼어들기 몇 번 하면서 싹 사라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감화가 일시에 소멸돼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갈 때는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삼삼오오 둘러앉아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 훈련하고 시작할 때가 1시 반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시는데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그날 들은 설교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 그동안 잘 못하던 것인데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참 그렇게 못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대화를 예배 후의 대화를 좀 영적인 대화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야 그것들이 머리에 새겨지고 그것이 자기의 살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들을 때는 바짝 들었는데 끝나면 그냥 소멸되는 이유는 이 당시 예배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밑에 인용문 한 두 개만 읽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하루 길을 잃었는데 찾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3일 걸렸어요. 하루를 등하냐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의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신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교하고 아주 영성을 쌓아서 상당한 그 마음의 희열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극장에 가서 괴상한 영화 하나 보고 나오면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삶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적게 투자하고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 아니면은 그저 같은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좀 더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한 식기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자주 명상해야 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기 그 시대소망 한 인용문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장면,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피아노 반주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식기는 여러 날, 여러 주 전에 제가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안식일 설교 시간에 들려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명상하시면서 듣고 나가실 때의 식기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주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는 추악한 범죄와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십자가가 이제는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자비의 표상이 되었고 참혹한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던 십자가가 이제는 전쟁과 죽음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적십자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처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십자가, 주님께서 거기 누우시고 못 박히실 때 그처럼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십자가, 끝내는 우리 주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귀와 사랑의 실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무기로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이 지나치게 분주하여 주님을 잊으려 할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혹시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 그처럼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